네, 오늘 시편 7편을 통해서 구시의 말에 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시편 옆에 보면은 본문보다 오늘 중심이 되는 것이 시편 옆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도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시편 7편의 저자인 다윗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였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볼 때의 노래라고 하기보다는 부르짖는 기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말도 등장하는데 이 또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누구라고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사실 주석도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주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해석해 놓은 것인데 한번 참고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구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검둥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시는 원래 실제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한 별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내용과 그 상황을 볼 때에 그 구시가 누구일까 했을 때에 사울왕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하는 짓을 보니까 속이 캄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한 것을 보면 그런 거예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속이 캄캄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시이다. 네, 그렇게 검둥이 구시다. 이렇게 별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재미있는 그냥 해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구시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별명이 된 이 구시를 사울 왕으로 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냐민은 구시의 말, 그러니까 사울왕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베냐민 사람 구시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구시라고 하는 사람의 무엇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시라고 하는 사람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잔인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말로 공격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은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자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에 비유할 정도로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언젠가부터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람이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또한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위해 다윗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엇이죠? 7년 기근과 원수에게서 3개월 도망 다니는 것과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지금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차라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서 도망 다니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전염병을 선택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다윗이 이처럼 말로서 다른 것 또한 모든 것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말로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말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사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자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처럼 혀는 부드러운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혀로 말하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에서 영적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킨 웨슬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웨슬리가 집회를 가야 하는데 넥타이가 없어서 아버지의 나비 넥타이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오늘 제 넥타이 그렇다고 보지 마세요. 삐딱하니 기니 짧게 했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이 나비 넥타이는 날개가 길게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아버지 것이다 보니까 좀 길어서 이제 벨트까지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열심히 설교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웨슬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타이가 너무 길어요. 타이가 너무 기니까 제가 보기에 꼭 세상에서 되는 대로 굴러먹은 속임같이 보이네요. 그렇게 하면서 넥타이를 좀 자르는 게 어떠세요?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 말에 웨슬리 목사님은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님, 가위 있나요? 그러자 성도님이 큰 가위 하나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자 이제 넥타이를 보기에 좋은 길이로 잘라보세요 했더니 목사님의 타이를 그냥 쑥쑥 잘라버린 거예요. 싹둑 이렇게 이제 잘라버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서야 참 보기 좋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말합니다. 그 가위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성도님 죄송하지만 혓바닥 좀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어리둥절해하자 그 성도님께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도님의 혓바닥이 너무 길군요. 혓바닥이 너무 길어서 제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든요. 이제 제가 보기 좋게 잘라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처럼 혀는요. 부드럽지만 다른 사람을 찌를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사용하면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죠. 다윗이 오죽했으면 말로서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자와 같다라고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을 물어뜯거나 해치기는 것을 보면 저는 참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기껏 해봐야 육체에 상처를 주거나 해칠 뿐이에요. 사람의 인격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라도 인간의 명예와 인격을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혀는요,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에 쓰라린 상처를 낼 수 있고 산산조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한심스러운 그 댓글 때문에 그 댓글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다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고 악한지 몰라요.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함부로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내뱉어버리는 것, 표현해버리는 것. 교회 밖에서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는 교회를 보면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과 욕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함하고 헐뜯고 나중에는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 입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을 만큼 무섭고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말 때문에 공격당하고 사자와 같이 비유를 하였는데 자기의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토로하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 오늘 이걸 살피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였느냐. 첫 번째 보면은요,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더라고 합니다. 자, 3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 있어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자,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지금 현재 이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걸로 인하여 억울한 것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혹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악을 행한 것이 있으면 나도 때로 말로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했거나 또한 다른 것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해친 일이 있으면은 내 생명이 땅에 짓밟힘을 당하여도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 생명이 땅에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그 일 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자기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지금 억울하기도 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는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로서 상처받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어땠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을까? 내가 당한 것만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혹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또 하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은 심판은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사람을 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원수를 보복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하여서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과 무리들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자기를 쫓아오던 사울왕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게 됐죠.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잠시 쉬기 위하여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동굴 속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요 이 다윗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이 나간 후에 뒤따라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고백인데 사무엘상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내 손으로 보복하고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심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자기의 손으로 사람을 치고자 보복하고자 갚고자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은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심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울함을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악이라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나는 선을 행함으로,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내가 행한 그 선은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시편 19편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또한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말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주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말이 되도록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제 마음이 좀 불편했나 봅니다. 주일에 설교하기 위해 올라간 이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는 그 주님의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침 장로님께서 이제 또 맨 앞에 앞자리에 우리 장로님 앉으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셨나 보죠.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좀 긴장을 하였는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또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 너무나 긴장하고 당황이 돼가지고 5천 개의 떡으로 다섯 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투덜대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이제 한 주간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병이에 대한 설교를 또 다시 합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장로님 이번에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것으로 하면 됩니다. 웃고 계시는 분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서로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이 담긴 말이 아니라 미움이 가득한 그러한 말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깎아내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된 것이잖아요. 서로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겠죠.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역한 혀의 말은 거짓되고 왜곡된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온순한 혀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패역한 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혀로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며 살리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